오늘 아침 메시지는 시편 64편 메시지입니다. 시편 150편 중 다윗 왕이 76편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73편이 다윗 왕을 저자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시편 64편 또한 그중 한 편입니다. 이 시편의 맨 윗부분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4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적들과 그들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그의 기도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원수 혹은 적들이 있나요? 제 생각에 단 한 명의 적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적들이 친근하고 우호적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들은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로 유다는 배신자이자 그의 적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유대인 느헤미 그 자신에게 속한 많은 백성들이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마귀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타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범했거나 혹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경우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특별히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과 공산주의 및 힌두교 국가들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차별 및 핍박 그리고 물리적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또 15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바로 믿지 않는 세상이 주님의 적대 세력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도 미워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의 적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에게도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그의 적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 수차례 시도했었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역시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다윗은 그가 겪는 고초들로 인해 자신의 시에 그의 적들에 관해 다루며 끝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6편, 54편, 60편 모두의 마지막 절에서 원수, 대적 등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6편의 마지막 절인 10절은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물러가리로다 고 했습니다. 또 시편 60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대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편들 중 또 몇몇은 원수에 관한 언급 없이 끝을 맺기도 합니다. 24편의 경우 그 마지막 절인 6절은 원수에 대해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절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원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시편들에서 자신의 적들에 대해 아주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많은 적들과 맞서야만 했는지를 알게 해주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닌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은 다윗 왕의 원수들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 흥미롭게도 다윗의 다른 시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관해서는 적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적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대어 그의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크게 네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편 기자의 기도. 둘째, 악한 자들 위협. 셋째, 하나님의 불시적 개입.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이 6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듣기를 간구했는데 이는 그가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근심을 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다윗이 홀로 기도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큰 소리로 간구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근심으로 번역된 원문의 히브리어는 KJV에서는 기도를 뜻하는 prayer로 번역된 반면 다른 영문 성경들 ASV, NASV, NIV, RSV 등에서는 불평, 불만, 고소의 뜻을 지닌 complaint로 번역되었고 유대인 성경 완결본에서는 강구의 뜻을 지닌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다윗이 자신의 적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심사숙고해 정리한 뒤 하나님께 한편의 기도문을 통해 전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적들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로 가져와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만이라는 단어를 무엇 혹은 누군가에 대해 불평이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과 쉽게 연결시키고 그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윗의 경우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혹은 싫은 소리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불만, 즉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 근심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정식으로 그 적들에 대해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구했고 이는 그의 근심을 들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의 사악한 원수들은 부당하게 그를 대우했고 이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그 적들에 대해 정당한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법정에서 원고가 보상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당하게 고발당한다거나 무고한 공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직접 방어태세로 나서거나 혹은 법률 대리인에게 그 사건을 의뢰하기도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해법이고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또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그가 친히 우리의 일을 다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자신의 서신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어쩌면 잘 썼다고 할 수 있는 복수심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윗의 경우와 같이 전면에 나서 직접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숨어서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심을 풀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의 등 뒤에서 공격해왔고 그 몰래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 전술 자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나요? 그는 그의 근심 어린 호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일하게 지혜롭고 효과적인 행동 방안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적들을 놓고 탄원할 동안 그는 하나님께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는 무수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의 목숨을 수시로 노렸던 사울왕과 또 다윗의 생전에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았던 그 셋째 아들 압살롬도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모두에서 다윗은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점을 깨닫고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가 너희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이시므로 우리가 우리 염려와 문제를 그에게 내려놓으면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의 원수들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과 동시에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 주실 것도 구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적들과 문제를 겪게 될 경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에게 맡기고 그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적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악한 적들은 다윗을 대적해 어떤 종류의 악을 범했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행한 이 사악한 자들의 위협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악한 적들의 위협인 2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4편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높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이 다섯 기절들로부터 우리는 다윗의 원수들이 행한 다섯 가지 종류의 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한 첫 번째 악의 종류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악함의 본질에서 찾아집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사악한 원수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앉아 비밀리에 계략을 짜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희생양에게 행할 악한 행위를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몄고 다윗은 그의 적들이 그에게 씌운 음모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악한 공모자들은 그의 왕국 외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도시 예루살렘 내 심지어 자신의 궁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도 그 적들 중 하나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의 위험에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고요하고 정중하고 호의적인 체하며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던 숨은 적들의 위협에 처해 있었을 뿐 아니라 신이 동요하며 주체할 수 없는 소동을 부리는 우리의 적들 또한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 자 혹은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별히 그러한 자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왕족들 중 어느 한 명이 왕자 혹은 권력을 노리게 되면 자신의 친인척들인 왕자들 및 심지어 공주들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왔습니다. 헤롯 대왕의 경우 자신의 장인 및 10명의 아내들 중 몇 명뿐 아니라 2명의 친아들까지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적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지만 그에 대해 스스로 복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두고 기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또 그가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훌륭한 계획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적들의 사악한 계략들을 피해 자신을 숨겨주실 것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부터도 구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든 짐을 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적들의 위협이나 악한 말에도 맞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결코 그들이 약하거나 자존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보다도 훨씬 더 그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두 번째 종류의 악은 그들이 가진 무기들에서 찾아집니다. 본문 3절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무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혀, 즉 말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무기를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을 찔러서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는 그러한 공격에 맞대응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받게 되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찌해 볼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등 뒤에서 숨어 거짓말과 지어낸 얘기, 비방, 의심, 혐의 등으로 우리를 중상모략할 때 이를 어찌하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비록 혀는 작을지라도 누군가의 말로 다 표현 못할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혀는 어떤 이의 명예를 한순간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는 최대 무기이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의 말처럼 다음은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성령님께 있는 가장 으뜸되는 무기이기도 하다. 의인의 말은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그 말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흘러나왔을 때 그러하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 말씀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큽니다. 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경 주석가인 좋은 길을 많이 빌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성한 에너지와 함께 동반되는데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그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효과를 주는 말씀인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쌓아주기 위해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무기를 바탕으로 그에 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무엇이 세상에 속한 무기입니까? 그것은 돈, 권력, 영향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어느 때가 되면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사탄을 대항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사탄을 무찌르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 혹은 비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부주의한 혀의 사용이 상처와 불안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혀를 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반드시 답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해 저지른 세 번째 종류의 악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 사절을 다시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비밀리에 음모를 깨하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기자가 적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 즉 무고한 다윗을 비밀리에 갑자기 쏘고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유입니다. 즉 그들은 경고도 없이 갑자기 쏘고도 이러한 일에 대해 두려움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볼 수 없는 비밀 장소에 몸을 숨기고 거기로부터 활을 쏘려 했습니다. 그 경우 갑자기 날아온 화살의 희생양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은 온전한 자, 즉 순전한 자의 거스르는 일을 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순전한 자는 악한 자들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데다 그 공격이 또한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양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공격받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기습 공격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자신들의 생각에 비추어 적들의 공격도 예상하기에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무장을 찬 채로 언제나 공격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절에는 갑작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사절을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도다 라고 했습니다. 적이 가장 강심한 때에 매복한 자가 기습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릴라들이 군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 깊은 열대 밀림에서 미국미 연합군을 상대로 커다란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는 기습 공격이 그를 무찌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적들은 심지어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매복 장소를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몰래 숨어 갑자기 쏠 텐데 과연 그 누가 다윗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또 그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오직 하느님입니다. 낙심하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꼭 하느님께로 향하십시오. 그 사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사용한 네 번째 악의 동기는 그의 악의적인 계략에서 찾아집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격려하다는 단어는 증강시키다 혹은 강화하다는 뜻인데 그 악한 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서로를 증강시키고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 서로를 단련하고 준비했으며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서로 격려하며 더욱 부추겼습니다. 찰스 하도 스펄존은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낙심할 뿐 아니라 또 심심찮게 서로가 서로의 용기를 잃기도 하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그 동일한 사람끼리 지혜롭게 지내고 서로에게 활기를 더하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동료 악당에게 용기의 말들을 전한다. 스펄전의 말은 정말인지 사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서로를 부추기고 지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그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공격과 비판을 멈추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고 서로 힘을 더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사악한 자들은 우리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자신만만해 한 것입니다. 이는 그 사악한 계략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악함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사악한 일을 모의했기에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1급 비밀로 붙여 모의한 그 일이 다윗에게 탄로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점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원하는 바도 아십니다. 이로부터 우리 또한 유념할 것은 심지어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절대 어떠한 악한 음모도 깨하는 일이 하지 않기를 강건합니다. 이제 본문의 그 사악한 자들에 해당되는 악의 종류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악인들은 부정한 죄악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책과 수단들을 궁리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꾸몄다는 것은 그들이 악한 목적을 이룰 방법을 오랫동안 고심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 마침내 그들은 묘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거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기에 그런 묘책이 없다고 자신하며 그 누구도 자신들처럼 영리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숙하고 미숙하며 심지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한 그 순진한 자를 약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잊었습니다. 사실 정말로 어리석고 이치를 모르는 멍청한 자는 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증언하시는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64편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행위와 이를 계획함에 있어 그 악함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여러 친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는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악하게 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이를 증거했고 주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서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악한 계획들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탄로라고 말 것입니다. 그 사악한 적들은 다윗 왕을 향해 비열한 음모를 꾸몄고 몰래 숨어 허위로 일을 꾸미면서 서로를 더 악한 길로 격려하며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기막히게 사악한 묘책을 구하는 것을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히 잘 준비되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계획을 실현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두를 지켜봐 오신 하나님께서 불시에 그 사건 안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시적 개입을 시편 64편 7절 및 8절의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에게 갑자기 공격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화살만 쏘셨고 그 한 방으로 모두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같이 여러 번 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13장 후반부에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언제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고 깊숙이 깨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에 악한 자들이 갑자기 상황을 입었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이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은 상상을 못했겠지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계략이 성공할 거라 너무 확실했고 또 위험에 처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단 하나의 화살로 이내 모두가 상함을 입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의 적들에게 벌어진 일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3절에서 말한 그들이 칼같이 연마한 혀가 그들을 괴로운 길로 끌어당길 가장 근본적인 매개체였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해하기 위해 비밀리 주도 면밀히 준비했던 그 덫이 대려 자신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지요. 그들의 파멸은 예견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악한 음모와 사악한 자들의 갑작스러운 파멸은 우리에게 에스더와 두 남자,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 제위 시절에 왕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는 한참 어린 에스더의 사촌으로 그녀에게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하만은 왕의 측근으로 왕이 그를 모두 대신 위해준 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고 그를 마치 왕처럼 대우했지만 모르드게는 달랐고 유대인에게 있어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없애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은 반유대주의자였기에 왕에게 나아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그의 나라에 거하면서 전복을 꾀하고 있다고 아뢰었기에 하나님은 왕을 존경할 수 있었고 왕은 은밀하고 기습적인 타격을 유대인들에게 가하라는 조서를 비밀리에 각 지방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르드개는 또 하만은 모르드개를 처형할 수 있는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 나이 어린 사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부모님을 모두 잃은 뒤 그녀보다 훨씬 나이 많았던 모르드개가 그녀를 마치 딸과같이 돌보았습니다. 바로 그녀가 왕비의 자리에 올라 있었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유대인인 것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알맞은 때가 되자 그녀는 아하수에르 왕에게 하만의 계약을 알렸습니다. 즉 그녀는 왕에게 누군가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 및 전체 민족을 노사라의 음모로 꾸민 사실을 고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왕이 에스더에게 도대체 그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왕은 도대체 그자가 누구냐? 감히 그런 일을 꾀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놀라 물었고, 이에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이는 에스더 7장 6절 말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가 잘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만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에스더에 의해 자신의 사악한 계획이 탄로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을 테지요. 그날 아침에 그는 궁정의 주요 관리로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 가기 전에 그는 국가를 대적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무서운 진노로 인해 그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개를 해치려 만들었던 바로 그 교수대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하만의 파멸인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만의 유대인 몰살 시도로부터 그들을 구하려고 행하신 하나님의 불시적 개입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에게도 불시의 공격을 가하셨습니다. 그 적들은 불시에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향해 품었던 악한 발음과 위협과 저주들이 그 자신들에게 대신 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놓은 덫에 악한 공모자들인 자신이 걸려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타인을 향해 덫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덫들은 우리가 타인을 향해 품는 악하고 위협적이고 저주하는 생각들과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시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놓은 덫에 우리 자신이 걸려들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4편은 사실 조금 독특한 시편으로 마지막 2절 반 9절들은 우리가 앞서의 내용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편 64편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교훈을 집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공모자와 가담자들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계략들이 결국 탄로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8절 후반부인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에서 그들을 보는 자란 그들의 모든 공범자들과 가담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9세기 장로교의 목회자이자 성경 주석가였던 알버트 바네서가 서술한 내용보다 더 좋은 설명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이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 무섭게 파멸되는 상황을 볼 때에 아연실색해서 그들로부터 달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신 것과 그분이 사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악한 자들이 맞게 되는 그 끔찍한 멸망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고 싶어질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그 효과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악한 자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를 무시무시한 멸망으로부터 도망하게끔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열한 방식으로 해하기 위해 꾸민 말이나 행동이 담긴 의미와 그에 조금이라도 연관된 자들은 언젠가는 탈루라고 말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 음모를 꾸민 주범들과 연계되어 있는 자들은 자신들도 그 주범들과 같은 운명의 처지에 빠져서 고난받게 될까 두려워 떨며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전혀 가담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후회할 것이고 자신은 아무 영감이 없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향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사람들, 즉 사악한 사람들과 연비된 자들과 친구들을 포함해 이 굉장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공정한 심판을 본 그들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과 그의 위대함을 그가 행하신 모든 것과 더불어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릴 것입니다. 더불어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다루신 방법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살펴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혹은 사악한 자 위에 내려진 그분의 심판의 결과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의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피하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실하고 거룩한 자의 친구 되시고 제 원수가 되시는 자신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자들, 즉 순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모든 일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안전과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의로운 자들의 소망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4편은 다윗의 원수들과 사악한 자들에게 임한 불시적 파멸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을 맞서야 했을 때 다윗은 그 근심하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이 두려웠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도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다섯 가지 종류의 악을 범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음모를 꾀하고 그들의 혀를 칼처럼 사용해 영혼 깊숙이 상처를 남기고 기습 공격을 꾀하고 공동 목적 안에서 서로를 더욱 악하게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시에 개입하시자 그 적들의 모든 악한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악한 자들이 그 업무는 탄로나가야 만다는 점이고 그의 연루된 자들은 모두 달아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을 행하는 자와 그 목격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의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를 피난처 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리더들 및 성도들을 향해 악한 계획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는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부시적인 정의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위에 그리고 그가 세운 지도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어떻게 자신의 적들을 다루었는지를 배우게 해준 이 시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만심을 밀쳐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복수를 담당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도 도우시며 우리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 해결하려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교류와 교제로 연합되고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불화와 갈등 및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종류의 계획에도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윗 왕과 같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